우리 지금 이사야서 9장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6절, 7절 부분 다 끝마치지를 못했는데요. 6절부터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읽기만 해도 참 굉장히 멋진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배불리 먹고 등 따습고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그런 가치가 아니라 정말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의가 이루어지고,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정말, 그야말로 이 우주 전체가 멋지게 변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그럼 이런 구절을 볼때 우리가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 멋진 그런 구절이 아닌가요? 여기 이제,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한다는 이 표현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의 왕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좌. 메시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윗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뭐 아브라함도 빼놓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계보를 인간적 계보를 얘기할 때 이제 다윗과 이제 아브라함을 언급하지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후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기하 7장 12절 말씀 돌아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시간에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이제 일하고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TV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드라마 보고 뭐 뉴스 보고 그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들로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고작 그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참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참 사라지지 않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자 사무엘기하 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날들이 차서 여기 네가 이제 그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그러니까 죽을 때, 내가 네배 속에서 나올 자, 곧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렇죠? 네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이 말씀이 지금 어떤 한 인간이나 또는 여러 인간들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다윗의 그 어떤 그 아들들, 후손들을 통해서 왕국이 지속되는 그것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한 왕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왜집 얘기가 나왔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집좀 지어드리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맥락에서 지금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의 집을 이제 세우신다, 이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아들은 당연히 이제 솔로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여러 왕들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굳게 선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왕국은 어차피 영원히 설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왕좌라는 것은 이제 통치의 자리, 권위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고, 왕국은 실제로 그 통치가 실행되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 또는 체제지요. 그러니까 왕좌만 있어도 안 되고 왕국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좌와 왕국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솔로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 이후에 있을 여러 뭐 유다의 왕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있으셨겠지요. 있으셨겠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지금 메시아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실 그 왕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에게 처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그 메시아에 관한, 인류의 구원자에 대한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씨를 내가 보낼 터인데, 그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은 다윗까지도 보고 계신 거겠지요.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어느 지점에서 찾아내실 것이고, 그 사람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씨로 불리는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흐르고 흐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표현하시는 이 사람을 찾고 찾고 또 찾으시다가 이제 다윗을 만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 메시아가 이렇게 나오게 하나님이 이제 구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통치와 관련해서 천년왕국 때에 다윗이 직접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희귀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 9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8절 9절인데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들이 다시는 그로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생애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타국인들이 다윗을 섬기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다윗 당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나중에 다윗이 부활했을 때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다윗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 37장도 이제 비슷합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 보시면, 이것도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구절들을 놓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 아마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다윗이 왜 필요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실제 다윗이 통치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때 다윗은 실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 어느 한 가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때 다윗이 부활할 것은 맞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일정한 통치권을 주실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다윗에게 모든 통치권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때 다윗은 그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예수님을 의미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통치하시는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걸 갖고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어쨌든 다윗과 그 메시아 예수님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사야서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7절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메시아 왕국에서 메시아 왕의 이 통치의 특징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진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고, 정의의 문제는 도덕의 기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왕국의 통치의 특징이 공의와 정의다. 정말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역사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인간의 역사라는 것, 그것은 정말 참 비참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참 보잘것없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왕들이 폭군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기적이고 잔악하고 포악하고 그러면서 이 자기의 어떤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혼들인데 그러한 수많은 혼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억압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왕이 되고 권력자로 이제 이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폭압과 이 억압 이런 것들로 통치한 왕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인간의 이 왕국이나 국가들을 보면은 온통 부정과 부패, 불공정과 탈법 이런 것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성공 일시적으로 그참 흥황했던 그러한 어떤 제국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국들이 사실 번성할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 공의와 정의가 지켜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엄청나게 무슨 카리스마가 세가지고 그 어떤 제국이 유지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제국들도 그 제국이 정말 그 정도로 이렇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법률 체계나 사회 정의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탄탄한 그 시기에 그게 이제 흥황한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그러한 왕조 또는 국가들은 정말 너무 비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위에 몇몇 사람들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는 이런 것들에 얼마나 정말 신물이 나 있습니까? 그런데 메시아 왕국의 그 통치의 특징은 공의와 정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상식이 있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정말 꿈꿔왔던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이제 조만간 펼쳐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손해볼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실하고 곧바른 사람이 불행해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기대가 되는 사회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통치자는 그 자신이 언제까지나 공의와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 중에서는 아무리 정말 처음에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타락하고 다 변질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이 왕국이 영원하려면 그 통치자가 이 공의와 정의를 영원히 지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자신밖에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이 말씀도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모든 성취는 나약한 인간의 어떤 성실함이나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말 정말 감사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이루겠다 하시고 이것을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성실함 을 통해서 하시겠다 했으면 우리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영원토록 변치 않고 이걸 할 수가 있지?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구와 나누는 분이 아니라고 했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는 그 이유도, 가장 큰 이유도 그건 거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보시면,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서 인자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집이 자기들의 땅에 거하던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과 자기들의 행위로 그것을 더럽혔나니 내 앞에서 그들의 길이 분리된 여자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그 땅 위에 흘린 피와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힐 때 사용한 그들의 우상들로 인해 내가 내 경로를 그들 위에 부어 이교도들 가운데로 그들을 흩으며 그 나라들로 흩어지게 하고 그들의 길과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갔을 때에 자기들이 간 곳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나니 그때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주의 백성이요 그의 땅에서 떠나간 자들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러면서 조롱하는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딱하게 여겼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행하느니라. 이교도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 곧 너희가 그들의 한가운데서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벌하실 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들을 사로잡아가고 이방 민족들이 이들을 괴롭히게 될 터인데, 그러면은 그때 그들이 야 니들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면서 그들을 조롱할 때 하나님도 조롱을 받으시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들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고 이런 일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거기 다시 보시면,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행하느니라. 이교도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 곧 너희가 그들의 한가운데서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 의미로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뭐 비슷한 어떤 면도 있겠지만,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인간과 같이 뭐 유야무야 한다거나 또는 약속해놓고 지킬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실행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건 지키신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당연히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지금 같이 이 말 뜻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측면과 또 인간에 대한 사랑, 그 아담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윗구절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굉장히 엄청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고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운다 이런 말씀들은 사실 인간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참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 당시에 살던 이 이스라엘 당시에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다 또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도 있고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 주변 정세에 밝은 사람들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생애에서 이렇게 뭐 수십 년 살면서 봤을 때 인간의 왕국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이 세우는 왕국은 이런 왕국은 있을 수가 없다. 또 인간 왕이 이런 존재일 수도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왕국의 건설과 또 이 왕국을 영원히 지속시키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자격으로 보증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자격으로. 이것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걸 나도 잘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보증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제 여기에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네.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8절부터 12절까지를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심에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였으므로 모든 백성이 알 것이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주민도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들로 그것을 대체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함께 합치시리니 앞에는 시리아 사람들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라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9장 들어오면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8장이 이제 그 아시리아가 침범해 오는 게 마치 그 강이 범람해서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차오르는 것처럼 아시리아가 침범해 올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8장에서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둠이 임한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면서 9장에서는 그 어둠 가운데서 이제 큰 빛이 비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1절, 2절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큰 빛을 가져오는 그 존재가 누구냐 할 때 그게 6, 7절에 이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왕의 탄생과 이제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다시 그 이 경고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이 끝절까지는 회개가 없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에브라임으로도 표현되는 이 북왕국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이 어떤 사중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겹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징계에 대한 그 경고의 각 단락의 후렴에 해당하는 게 아까 우리가 12절에서 읽었던 그 부분인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도 그분의 분노가 돌이켜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손이 계속 뻗어 있도다. 이게 12절, 17절, 21절, 그다음에 10장 4절에 가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충하고 그 징계의 손을 거두지 않으실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할 때 유다나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뭐 나라가 끝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 말씀하시는 이것은 정말 최후의 경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것으로도 이 모든 것으로도 그의 분노가 돌이켜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손이 계속 뻗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경고도 안 들었을 때에 그들이 이제 국가 자체가 그냥 소멸하는 거죠. 그냥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8절부터 여기 12절까지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이제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재앙을 당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여기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9절, 10절, 아니 무너졌으면 더 튼튼하게 쌓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재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더 유발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곤경을 당하는 이것이 그냥 자기들 손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이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인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 징계를 당하면서, 내가 좀더 강해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좀 약해서 이렇게 조금 이런 걸 당한다면, 내가 좀더 힘을 내서 강해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오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잡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방에서 더큰 적들을 다 모아서 불러다가 더큰 징계를 내리실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일어나는 전쟁들, 국가 간에 벌어지는 이런 어떤 전쟁들은 단순히 어떤 국제 정치의 힘의 역학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개입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렇게 컨트롤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런 국제 정세나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게 된다면 그러면 뭐 힘이 강해진 국가가 약해진 국가 침범해서 병합시키고 하는 거는 뭐다 그런 거지 뭐 이러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힘의 논리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으로 조금 축소해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 또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데에 내 주변에서 나를 대적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 이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요? 그 우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변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런 것이 이런 전쟁이 우연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변에서 닥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공격들이 이렇게 이제 나에게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담대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돌파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현상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게 똑같은 현상으로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내 상태가 영적이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생각해도 좀 아 이러다 한 대 맞는데 하는 그런 어떤 상태이거나 아 나 요즘 상태 너무 안 좋아. 아 나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피폐해. 이런 게 자기도 느껴지고 있을 때 아 이거 이 상태로는 안 되겠는데 하는 게 느껴지고 있을 때 똑같은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경고로 주시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경고로 안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처럼 쟤가 나를 건드리네? 내가 너무 약해 보여서 그런가? 이러면서 자기 자아를 더 이렇게 강성하게 하려고 하면 그건 뭐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더 튼튼한 거로 싸우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고 정말 영적으로 너무 흐리멍덩해진 상태인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돌이킵니다.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지체들 간에 또는 그 다른 사람들 간에 이렇게 뭔가 묶여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되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생활하다 보면 이스라엘하고 비슷하게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납작 엎드리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더 승질을 냅니다. 더 고약해져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대신에 어떤 자기 자아를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만듭니다. 더 이렇게 초롱성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꽉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아, 그럴 때는 정말 그야말로 빨리 납작 엎드리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거구나. 이 문제의 원인,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는 가운데 다시 겸손하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다시 돌이켜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되 크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영적으로 너무 피폐하고 곤고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까? 정말 고집불통이지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종종 그렇게 가기도 해요. 보면 그게 참 우리의 그 참 죄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또 그런 지체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또 그 지체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우리가 또 같이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도 늘 조심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한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이 세상 사는 것이 그저 참 주어진 시간을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복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렇게 살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자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참 영원하신 왕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이 놀랍고 영원한 이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의 세부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이고 참 이 귀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들로 취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자격 없고 참 하나님의 이러한 존귀한 말씀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